더듬이.
네, 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작가 소개를 할 시간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때 마모씨라고 했었는데 네. 성이 마씨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작가입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라는 작가입니다.
네, 마티스 알트만.
마티스 알트만이라고 해서 이제 늙은 사람은 아니니까.
아, 그렇죠. 아, 이것도 독일어 아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깔깔 유머.
마티스 올드맨. 네. 게리 올드맨 같은 거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제 마티스 알트맨이라는 작가인데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이자벨 그로 끝맺음을 하면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이라는 명칭과 가장 잘 어울린 작가고
맞아.
또 현대적인 공간 아니면 공간이 현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고 좀 더 객관적인 느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작가는 저가 이제 사카린 씨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저희가 놀랐던 게 약간 그거잖아요. 아 이자벨 그로랑 이거 이 마티스 알트만이라는 작가를 되게 좀 따로따로 고른 것 같은데 맞아. 유기성이 있었다.
맞아 맞아.
그런데 확실히 뭐 사카린 씨가 둘 다를 비슷한 시기에 골랐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일종의 유기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론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뭐 일단 어떤 작가이고 몇 년도 출생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또 젊죠. 1987년에 뮌헨 출신이고 현재 이제 취리히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베를린에서 거주를 하며 좀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또 보면은 지금 이 나이에 벌써 이제 취리히 아트스쿨에 교수예요.
그래서 취리히 유니버시티 오브 아트에서 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네,
공부를 한 4년 정도밖에 안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근데 벌써 지금 거의 교수로 BA가 뭐죠? 배첼러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교수 재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참 신기한 게 공대 같은 경우는 좀 젊은 교수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술계에서 이렇게 젊은 교수를 그러니까 사실 87년생은 쉽지가 않지 않나요? 독일에도 독일도 없지 않나요?
이 정도까지 젊은 교수는 거의 없죠. 아 없죠 사실상.
진짜 없죠.
네.
그 버니 로러스가 뭐 잠시 이제 아, 그 임시 교수 뭐 이런 거는 막 성급 때도 막 그런 건 경험 삼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는데 완전 이제 교수가 된 건 거의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잘 나간다 어떻게 보자면
그리고 그만큼 잘해요
잘해요 이제 마티스 알트만 지금 이제 피츠 파트릭 갤러리 이제 파리에 있는 갤러리와 트루스 앤 컨시퀀시스 제네바에 있는 갤러리 두 개 소속돼 있고 아마 몇 개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개 소속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정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지난 에피소드 했던 얘기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약간 텍스트의 내용과 작가 소개로 같이 이렇게 약간 그 스무스하게
맞아요.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분이 있죠
네.
이번에
그래서 좀 잘 골랐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이나 유럽에서 요즘에 한창 좀 핫해지고 있는 맞아요. 약간 미술 미학이랄까?
맞아.
그 에스테틱을 좀 가지고 있다?
맞아.
그래서 좀 한번 달아보면은 되게
아마 제 생각에 이 미학이 제가 어떤 갤러리 어디죠? 취리히에 있는 갤러리에서 2020년에 미니어처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미니어처 쪽으로 작업을 한 사람들을 모아서 했던 전시인데 이게 지금 사실 조금 더 붐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조만간 1, 2년 기르면 2, 3년 내에 한국에도 약간 미니어처 붐이 일지 않을까라고 하면 좀
한국에도
예언을 해봅니다.
낌새가 좀 있긴 한데 아직 막 확연히 딱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왜냐하면 또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
한국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크면 좋다 뭐 이런 마인드도 좀 있긴 그치. 하죠 근데 뭐 젊은 작가들이 사실 크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맞아.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한국에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미학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그 이유도 있잖아요 간만에 이제 약간 초심의 느낌으로 저희가 1-1 에피소드에 소개했던 이제 야나 오일러 독일에서 젊으면서도 가장 어떤 선두주자에 있는 작가였다면 마티스 알트만도 지금 어떤 점에서 굉장히 선두주자에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사람 미학을 따라하는 젊은 작가들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딱 처음 봤을 때는 뭐 무식까지는 아닌데 힙하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작업을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그 애 중에서도 퀄리티가 뛰어나다 맞아.
퀄리티가 좋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느꼈지만 되게 지시해 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새롭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하면 좀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이 참고할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잘 맞아요. 보여주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소스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여러 가지 개념들이라든지 어떤 용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말해주는데 아 맞다 이런 게 있구나.
그 근본이 좀... 있어요.
맞아.
저희가 이제 레이첼 헬스는 이자겐츠크에서 넘어오면서 쭉 얘기를 했지만 근본이 있어. 뿌리가 있어.
근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평소 하는 것처럼 갤러리 같은데 이제 흩뿌려져 있는 이제 작업 소개들을 몇 개 좀 잘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드리자면은
예.
알트만은 소비재, 일상적인 물건, 폐기물, 건축 자재 등으로 대조로 가득 찬 풍경을 만들어낸다. 조립과 콜라주 전통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작품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질적인 세계의 묘사와 맞물려 있다. 작품은 풍요, 소비, 버려지는 사회, 기능 및 피상성과 같은 주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혼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정보를 그로테스크하게 과장함으로써 대응한다. 알트만은 모호함, 논쟁, 비호환성을 지닌 콘텐츠와 형식의 파편들을 복잡하게 중첩한다. 그는 창의적인 디지털 작업 세계와 자본주의적 자기 착취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밀레니얼 세대의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술 진보에 대한 약속과 몰락에 대한 광범위한 판타지에 대해 비판적이고 유머러스한 질문을 던지며 현대 사회 정치 드라마의 무대 역할을 하는 조밀하고 정밀한 조각 조립을 통해 알려졌다. 조각 조립이란 건 이제 어셈블라주를 그렇죠. 말하는 건데.
이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뭐 근데 이런 저는 거. 이런 걸 때마다 느끼는 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죠, 그죠.
근데 뭐 예술이란 게 그렇지. 말로 설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냥 동시적인 문제를 좀 유머러스하고 감각적으로 좀 이제 과잉하게
맞아요.
보여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예.
이번 편은 그냥 과감하게 바로 이제 철학적 개념 하나 얘기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오펜 씨 기억하시나요? 야나 오일러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 개요를 한 다음에 뭔 작업한지 약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바로 그 그분 있잖아요. 그 소 그림을 상상하라고 했을 때 배경이 있냐 없냐.
아 멜로퐁티.
멜로퐁티를 바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그 이 오마주가 있네.
자 그럼 비슷한 문제죠. 근데 저도 이거를 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왜냐면 저게 들레즈를 잘 몰라요. 왜냐면 저 들레즈 책을 읽어도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 글 같지가 않아요.
보는 거죠.
근데 그래도 몇 가지 좀 주요 개념이 계속 이제 언급도 되고 그린라는 데서 보면은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확실하게 좀 맞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네. 들레즈 잘 몰라서 만약에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걸 듣고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냥 간단히 그냥 억지 끼워 맞추는 정도로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들레즈와 이제 과타리아 천혜고원이라는 책을 쓰고 막 예를 들면 들레즈도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을 펼치는데 좀 다양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양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들레즈의 개념에서.
네.
근데 이제 다양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양화 시대다. 뭐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들레즈가 말하는 다양성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맥락이랑은 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다양체란 것은 다양해서 다양체다. 뭐 이렇다는 느낌은 아닌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회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죠. 뭐 너는 뭐 펑크하게 입어도 되고 뭐 너는 뭐 직장인하게 입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존재하면 사실 유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치. 이 고착된 그 개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 힙한 애처럼 있네. 얘는 뭐 젊은 애처럼 있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이 다양성이 이 들레즈가 말하는 다양체랑은 되게 다른 거거든요. 이것을 다양체라는 관점 말고 차이라는 관점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다양성은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들레즈가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차이는 다양성이 아니라거든요. 다양하다가 다이버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이라는 것은 다이버스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차이는 다이버스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다이버스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거든요. 주어진 것이 풍부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소스가 많다 이거죠.
그 소스도 많고 뭐 주어진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회에서 뭐 나이키가 있고 아디다스가 있고 뭐 푸마가 있고 리복이 있다 쳤을 때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메이커로 봤을 때 그죠.
근데 그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레즈에서 왜냐면 그 주어진 것이 풍부한 거지 그것은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들레즈가 주장하는 차이란 개념은 현재의 상태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을 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디자인이 존재하냐, 얼마나 많은 옵션이 존재하냐가 아니라 어떤 변화의 과정 안에 있는가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척도가 같다면 그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치킨집이 100개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냐?
뭐 맛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하지만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어진 것에 갇힌 선택은 이제 뭐 차이가 아니라는 건데. 뭐 이 이상 가면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사실 뭐 더 말하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차이란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이 주어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차이의 개념으로 아니면 진짜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다양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어셈블라주, 배치라고 그죠. 불리는 개념.
어셈블라주야말로 이 마티스 알트만 작업의 주 방식이죠. 작동 방식.
그죠.
굳이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라주, 우리는 배치라고 말할게요. 배치라고 불리는 개념이 이제 또 그 들레즈 철학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네.
이 다양체를 제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배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 배치라는 것은 결국 이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된 다양체예요. 들레즈식으로 말하자면 복수의 기계들, 그러니까 머신들이 서로 접속, 접합되어 만들어진 것이 이제 다양절타인 건데.
이게 혹시 그때랑 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떤 편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오펜션 예로 들었던 그 화성으로 간 그 기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다양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간 뭐, 얼추
건담끼리 합체하는
맞아요. 거? 맞아요. 얼추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들레즈의 다양체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다양체란 것이 배치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의 배치. 근데 이 구조랑 이 배치란 것이 되게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혹은 구조랑 이 다양체란 것이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점은 구조는 그 안에 계열화된 요소들을 모두 동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숨기는 느낌인 건가?
그렇죠. 예를 들면 나이키랑 아디다스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면 뭐 힙한 사람들끼리 다른 옷을 입겠죠. 근데 그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힙함이라는 구조 안에서 그들은 사실 동질화돼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들은 차이 어떤 차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들은 특정 구조 안에서 동질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즘에 이 시대의 현상에 사실 많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배치는 이질적인 것을 그대로 계열을 한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로봇을 말씀하셨는데 그 로봇이 예를 들면은 그거는 거죠. 밑에 탱크 바퀴 깔려 있고 뭐 위에 이제 뭐 몸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이 나오고 앞에 라이트를 쏴주고 그다음 거기 집게가 달려 있고 또 위에는 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저가 들레즈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 다양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것들이 자신의 요소들을 딱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질화된 구조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양체와 배치의 차이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화라는 구조에 돈이라는 것이 들어온다 치면은 돈을 그린 회화가 된다는 거죠. 구조 안에서는. 왜냐면 그건 회화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다양체의 개념 혹은 배치의 개념에서 회화라는 배치에 혹은 회화라는 다양체에 돈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면 접합된다면 회화라는 것도 아예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이라는 것이 회화라는 그 구조 안에서 동질화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에 조금 살짝 모니카 베어가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파워트 작가랑 뭐 파워트 작가 어떤 사물을 그대로 그려서 뭔가 있던 이런 증물성을 드러낸다면
맞아요.
모니카 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림 옆에다 병을 놓는 식으로 배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그림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게 조금 약간 가타리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다양체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마티스 알트만이 결국 하는 작업은 약간 그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뭐 들레즈의 어셈블라주나 배치다 뭐 다양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마티스 알트만은 현대가 가지는 어떤 가짜 다양성 등을 이리저리 배치하면서 일종의 다양체를 예술적 다양체를 만들었는데 그 방식이 약간 어떻게 보면 고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웃긴 게 그 두 개의 되게 가치가 상충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마티스 알트만 작업을 보면 그런 색으로 생각 많이 하죠. 뭐 되게 요즘에 뭐 많이 쓰는 미학이네. 라고 하지만서도 동시에 뭐 그가 만드는 방식은 조금 더 이제 배치적인 드레즈적인 배치에 기반을 한다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가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 세대 X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 세대를 약간 이제 구조와 뭐 다양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부모님 세대는 철저한 구조의 세대였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자면 뭐 산업 혹은 경제 역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우리가 쓰는 것처럼
항상 어딘가에 묶였죠.
묶였죠.
그 집단성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자유라는 게 많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딱 군대든 뭐 회사든 그 안에서 동질화되잖아요.
구조 안에 딱 갇힌 느낌?
그렇죠. 마티스 알트만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한 거죠. 밀레니얼 세대는 분명히 좀 더 자유로운 세대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자벨 그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주체성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그다지 그런 것 같지 않지?
왜 우리 더 힘들지?
요즘 언어로는 뭐 그런 게 있잖아. K장녀, 뭐 남녀 갈등, 뭐 빈부격차, 세대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이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체와 이 구조 사이, 아니면 구조와 배치 사이의 어떤 그
중간지대 있죠.
중간 어떤 그런 거 뭐라 하죠?
과도기 시대.
그래, 과도기 시대라는 좀 그걸 딱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유롭게 조합하는 듯 보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마티스 알트만 작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뻔한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마티스 알트만의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Don't think about outside of the box. 박스에 넘어서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그 세뇌를 받은 세대와 Forever Young, Forever Punk를 주문받은 세대의 중간지대에 있는 마티스 알트만입니다.
괴롭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작업에서 괴롭죠.
사실 저희도 이제 소개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전 팍 오거든요. 벌써.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민주화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 집단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배제됩니다. 이는 예술 분야에서 다르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훈화 혹은 메시지화가 점점 더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모든 전시회 방문객을 예술에 대한 친밀감을 가진 참가자로 바꾸거나 잠재적인 후원자의 형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 분야는 이러한 민주화와 평준화, 즉 무엇이든 할 수 있다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사회의 지나친 개인화와 맞물려 있는 표준화를 어느 정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의 논리가 똑같이 예술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이 뭐랄까 이 돈에 대한 논리랑 자본에 대한 논리가 이 동질화에 대한 논리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 예술에는 또 동시에 아이러닉하게 또 반대의 논리도 존재한다.
맞아, 맞아.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아니면 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 지닌 가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약간 섞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는 좀 그의 작업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가 이제 교수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술의 생산과 수용에 대한 변화 이미 컨템포러리 아트 데일리와 같은 플랫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가 가르치는 미대생들에게서도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작품이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작품이 충분히 매끄러운지 또는 현대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에 둔다.
이 매끄러운지, 이 매끄러운이 진짜 저희가 자주 언급하면서도
그쵸?
요즘 세대에서의 약간 생존 방식이면서 동시에 집단으로 편입하는 느낌이 드는 방법이 뭐라고 하죠? 드는 되게 클리셰적인
맞아요, 맞아요.
작업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 잘 나오면 좋고 막 이런
거. 아니 내가 언더커버를 갈 거면은 내가 어디 잠복수도 할 거면 매끄럽게 들어가지 상황에.
그치,
그치. 거기 갑자기 우당탕탕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치.
매끄럽게.
근데 요새는 약간 마티스 알트만 보기에 요즘 학생들은 우당탕탕보다는 그냥 슥 있길 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구조에 종속되기
원한다. 어떤 혜택도 슥 받고. 그러면서 근데 튀고 싶어 하고.
그죠. 그 모습이.
양가성이 그죠.
그래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을 뭐 이것저것 제가 방금 말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맞아.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균질화된 어떤 가치와 뭔가 새롭고 싶어하는 이
맞아.
가치의 이상한 결합.
맞아,
그것이
맞아.
이 현대의 약간 괴물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좀 밀레니얼 세대를 좀 진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밀레니얼 세대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 더듬이 청취자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일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Z세대들은 아직 이거를 듣기에는 이 서사를 따라가는 게 지루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약간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접근이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찾아 듣는다는 이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정확히 어떤 세대냐면 1981년이랑 이제 96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걸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저희가 껴있는 세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인 컴퓨터라던가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정보의 흐름과 함께 했던 최초의 세대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면도 마티스 알트만 중간에 껴있는 세대죠.
맞아.
야날로그와 디지털 네. 중간.
네. 근데 이게 재밌는 세대인 게 그거죠. 저희가 개인 컴퓨터를 부모님한테 선물 받거나 혹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일 거예요.
초중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저희 딱 20살 될 때쯤에 나왔어요.
좀 고등학교 맞아요. 20살
맞아요.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나왔건 12년에 이제 완전히 정착했고 그리고 인터넷도 컴퓨터 보급되고 나서 2~3년 뒤에 본격적으로 보급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이랑 함께 살아가면서 진짜로 말 그대로 저희는 이 아날로그의 유년기와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과도기를 겪은 청소년기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완벽한 디지털기를 겪고 있는 성인기를 지나고 있는 우당탕탕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저희가 자라나면서 본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갑자기 있는 게 맞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 전 세대랑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인 Z 세대랑 비교를 했을 때도 현재적으로 이 디지털계 가장 특화돼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약간 공유하거나 아니면 서로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데 되게 익숙하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Z 세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밀레니얼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점이 많은 세대였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 간에는 의사소통, 오락, 문화, 정치 참여에 있어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도 예전보다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과 공급망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한 대규모 고용주 중 상당수가 다국적 기업들이죠.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에는 존재 않았던 상호 연결성을 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이제 타국에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세대랑 같이 약간 어느 정도 유기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적으로 연결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환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맞아요.
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미스터 CC라는 사람이 쓴 이제 블로그에서 실리콘밸리 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잦은 이직이에요.
맞아요. 요즘에 이거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욜로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는 고용 불안과 그런 이제 경제적인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아니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다 때려치고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약간 포기적인 마음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개인의 행복 추구.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욕구 충족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는 뭔가 남들과의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죠. 개인만의.
그러니까 이것도 다 껴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유롭고 싶지만 또 그 속하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재밌는 게 그거들. 밀레니얼 세대에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직업상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구급 공무원인 게 왜냐면은 구조에 마음 있으면서 돈은 그래도 편하게 벌고 싶은데
그쵸, 그쵸.
그거 하면서 나의 취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은 뭐 이게 압박감을 지고 싶지 않고
완벽한 자유는 너무 불안하고 완벽한 구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였다면 완벽한 구조에 적응해서 그냥 근속연수 20, 30년 채우고 가족들이랑 중산층 집 딱 사고
그러기엔
딱
이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긴 싫죠 사실.
Z세대는 이미 눈 뻘럭하면서 그 에어팟 끼고 있고 그런 느낌이라면
맑은 눈에 광이고
밀레니얼 세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주현영 세대인 거죠.
그렇죠.
주현영 씨가 그 SNL에서 표현하는 딱 그 세대인 거죠.
꼰대이고 싶지만 힙하고 싶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이제 네트워크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유 경제 업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소비자라고 하더라고요.
공유 경제라는 게 이제 약간 그런 쉐어카 이런 거.
예, 그렇죠. 에어비앤비나 뭐 한국에는 소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소비층이라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네.
확실히 특정 세대를 뭐 이렇게 막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세대 좀 특이하네요.
그죠. 저희 세대가 진짜 과도기 세대죠.
그죠. 네, 왜냐면 그 마티스 알트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면 마티스 알트만은 이제 1987년생이니까 뭐 저희보다 조금 먼저 앞선 세대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던 세대일 수도 있죠. 이런 과도기를.
네. 저는 그래서 참 재밌는 것 중 하나 그거 같아요. 이게 예술에서 이제 젊은 작가라고 치면 30살은 넘잖아요. 대충 뭐 이제 20살 전에서도 했지만. 이 시대에 서른 살이 넘어간 순간 왜 이렇게 젊은 나이까지는 아니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늙은 건 아닌데.
그죠.
애초에 파릇파릇하다 이런 느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그 30대 정도의 세대가 현 사회를 가장 잘 읽어내는 나이대란 게 그냥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딱 그거죠. 어떤 남을 이해하기도 뭐 편하고 왜냐면 뭐 서로 약간 네트워크성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거 쟤도 저런 거 오케이 이해 프라이 가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약간 좀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는 아니고 약간 가끔 이제 떠오르는 문제들을 대입해 보면 쉬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상식이 어디까지냐. 뭐 예를 들면 시계 보는 법 아는 게 상식이냐 모르는 게 상식이냐.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시계도 잘 보고 아날로그 시계도 잘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Z 세대는 그러잖아요.
저희는 볼마우스 때도 알잖아요.
이제 볼마우스도 알고 별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시계에 있어서 어떤 과도기 시대 가교 역할을 하기엔 참 좋은 시대다. 맞아. 세대다. 뭐 물론 이제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티아스 알트만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냐라고 관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말할 부분이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저희가 전 시간에 말했던 그 유사공간이랑 그 개념과 좀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니어처라는 개념을 좀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작업적 형식으로서 이제 미니어처와 이제 디오라마거든요. 이제 미니어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첫 미니어처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미 기원전 5000년 전 근본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집트는 뭐
그냥 뭐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뭐 배나 이제 동물 가구 등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라미드 무덤 안에서 발견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1000년 전 중세 시대에는 작은 크기의 이제 휴대용 성경 일러스트 필사본 모음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한 진짜 요만해요.
요만한
게 얼마나? 손에 이렇게 한 반절 정도? 되게 조그매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어쨌든 교회에서의 이제 전도법은 전도사들이 직접 발품 뛰는 거였잖아요. 성경 들고 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토볼한 게 이렇게 퍼졌고 미술사에서 나중에 등장했던 미니어처라는 게 이제 주로 고급 귀족들이 소비했던 대상 건데 이 조그만 초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팔 같은 걸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상화 위에 그림을 그려서 이게 약간 펜던트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이 자기 자식 보여줄 때 사진 보여주면서 막 귀엽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의 자랑용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지 않냐?
귀족들이 야 이거 내 부인인데 이거 내 딸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고급 재료에 그려져 있는 이제 보여지는 형식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인형의 집이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 아니라 이제 귀족들의 또 이제 과시적인 물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형의 집이
돌하우스라고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이걸 이제 캐비닛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화려한 캐비닛 안에 엄청 세세한 수공의 재료로 보석들이라든가 좋은 재료로 이렇게 집을 축소화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인형의 집의 약간
시초인데
그다음 미니어처 모델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가사 노동을 해야 되냐라는 교육적 방식으로도 쓰이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 소꿉놀이식의 미니어처도 이 이후에 약간 등장을 하면서 미니어처 이제 조금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니어처와 또 연관돼서 말해야 되는 게 이제 디오라마인데
네.
디오라마 얘기하면서 또 재밌었던 게 저희가 지난번 작가 소개 때 토르비온
레들랑
토르비온 레들랑을 소개하면서 다게르 기법을 이제 오펜 씨가 소개했었잖아요.
잠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총동 뭐 이렇게 사진 오랜 시간 이렇게 찍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 다게르 그분이랑 샤를 마리 보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디오라마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다게르가 이제 직접 디오라마 극장을 개관하면서 이게 뭐냐면 반투명 캔버스에 여러 패널들의 빛을 쏴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나 어떤 풍경화들을 되게 스펙타클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3D 같이?
네. 3D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환영적인 형식으로. 근데 이제 이 디오라마 극장이 이제 엄청나게 사랑받고 문전성시를 이루다가 약간 사진이 발명이 되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1900년 이후에 디오라마가 저희가 지금 아는 개념으로 나타났는데
디오라마 그런 거 아니면 고래 막 뭐 레진으로 떠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조그맣게, 네. 주로 이제 미술사 박물관 이런 데나 자연사 박물관에서
아,
어떤 이제 파노라마랑은 다른 알죠 조금 맞아, 더 맞아, 작은 맞아. 규모의 배경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의 씬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프랑크푸르트 이제 쉬린 박물관에서 이제 디오라마 환영의 발명이라는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재밌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루이 다게르 이야기도 있지만 18세기 이제 대 율리아니스라는 사람의 작품부터 마크 디온 그리고 이자겐츠켄 그 로버트 고버 제프 월 그 히로시 스기모토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이 다음 계보로서 저는 어떤 미니어처적인 방식이랑 디오라마적인 방식을 섞어서 작업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 저도 근데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네.
미니어처는 일종의 과시가 대부분 목적이에요.
그지.
들어보니까
어.
뭐 옛날 그 펜던트 사진도 그렇고
그치.
인형의 집도 그렇고 그럼 디오라마의 목적은 뭐랄까 약간 환영의 목적 환영
어떤 장면을 환상. 모사하는 거죠.
근데 그 확실히 알트만 작업은 이 과시의 환영이라는 공간을 딱 그죠. 보여주는
그,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맞아.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감성은 있네.
그리고 그런 느낌 저 디오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모든 관찰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유리 이 관람 통 안에 들어있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재밌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디샹의 애탕도네잖아요.
애탕도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봐야만 하는 은밀하게 관찰해야만 하는
그죠, 그죠.
디오라마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관람객을 바깥으로 두고 그 안에서 뭐 체험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봐야만 하는 그런 느낌의 구조를 가진 미니어처들의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확실히 또 미니어처는 언제나 좀 그렇지만 사실 뭐 진짜 뭐 가끔 이제 그 실용적인 목적에 쓰이기도 하는데 아까 과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은 좀 소유욕 같은 거라고
맞아, 맞아.
그런 거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니어처의 또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그 토이푸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개를 맞아. 이렇게 조그맣게 아, 만드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모델 강아지로 조그만 뭐 무대 올리려고 쓰는 뭐 촬영을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소유욕이잖아요.
맞아 맞아. 들고 다니고 싶어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 뭐더라? 그 빈센조였나요 드라마?
네.
그래서 옥태현 씨 나오잖아요.
누구요?
옥태현
아,
씨.
예, 예.
그래서 막 이제 건물 짓잖아요. 건물이 조망도라고 하나요? 그 조그만 아, 모형을 예, 짓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맨날. 이게
맞아.
내가 지을 건물이야.
어,
근데 그거 부셔주니까 바로 이제 약간 정신
나가버리지.
뭐 이런 느낌처럼.
어, 맞네.
그러니까 미니어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드러나는.
아, 맞네.
그런 것이 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객관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조망하거나 아니면 휴대하거나라는 목적으로.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이자벨그룹 편에서 말한 거랑 약간 연관지으면은 이제는 그 우리가 어떤 주체성을 공간의 단위로 사실 열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는 자신의 작업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건설적인 축소다.
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아마 그게 이제 공간적인 축소다 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찾아보면서 댄 그레엄의 Alternation to Suburban House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되게 심플한데 약간 파워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제 미국 중산층이 살만한 그런 적당한 그 집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 사는
네.
그걸 그냥 이렇게 모형으로 이제 디오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니어처로.
네.
되게 뭔가 그 작업이 되게 깔끔하고 별거 없는데 뭐랄까 인간의 온 근본적인
그 정도예요. 느낌. 한번 사진을 찾아봐야겠네.
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오버한 건데 근데 느낌이 좋다.
그죠? 궁금하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니어처나 이 디오라마는 관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인간으로서 작게 맞는 걸 관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글을 하나 찾았어요. 기사를 찾았는데 이제 2018년에 아트스페이스라는 홈페이지에 콜린 호크베어거라는 사람이 기고한 기사의 일부를 제가 좀 편집을 잘라내서 얘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이 콜린 호크베어 같은 경우에는 정신분석학 그리고 여성서사 그리고 마크 피셔의 기이하고 으스스한이라는 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니어처가 되게 굉장히 어둡고 등골이 서늘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니어처를 완벽하게 이제 패러독스한 심볼로 보았는데 그 특징으로는 미니어처는 위협적이지 않게 시청자 예술가를 통제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지배되고 형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하거든요.
오,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의 미니어처가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공간 작업 인스톨레이션은
컨트롤하지
우리가 우리 컨트롤 당할 수 있는데 미니어처는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보일 수 있지. 결국 우리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우리의 컨트롤에 전혀 지배받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크 피셔의 저서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기이하고 으스스한에서 재밌는 게 기이한 것은 우리의 감각 앞에 실재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인데 머리가 소야. 뭔가 이 기괴한 괴물인데 으스스한 것은 그거거든요. 이건 존재와 비존재에 관련된 거예요. 뭔가 존재해야 될 장소에 존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인형의 집 예를 들어요. 인형의 집에서 인형을 빼고 나서 인형의 집에 인형의 집밖에 없잖아요.
그죠.
소품이라던가 그죠. 어떤 인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암시만 해주는데
인간이 없을
때 그 공간이 없을 때 그곳에서 어떤 으스스한 아니면 어떤 괴상한 힘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리미널 스페이스랑도 비슷하고
리미널 스페이스랑 비슷한 거예요. 리미널 스페이스를 보면서 그죠.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미니어처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재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샤이닝 얘기를 하거든요. 마크 피셔가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샤이닝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잭 니콜슨이 그 호텔 로비에서 그 앞에 미로가 있잖아요. 나중에 네.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미로로 된 정원 거기 이제 미니어처 이렇게 바라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전환되면서 되게 버드아이 시점 새 시점으로 그 아들이랑 그 부인이 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병치가 되는데 재밌는 게 딱 그거죠. 그 아버지가 약간 이상해지잖아요 점점.
그죠.
그러면서 그 미니어처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장면을 관람객의 시점으로 아들과 부인이 놀고 있는 걸 바라봤을 때 뭔가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자식과 그 어머니도 어떤 힘에 의해 지배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우리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인형극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가 인형극이라는 게 진짜 인형극을 하는 그런 사람 말고 뭐 누가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있다 했을 때 그런 인형처럼 이렇게 막 조종당하는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쵸. 확실히.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은 호텔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세력의 성격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미니어처를 봤을 때 그 힘의 논리에 대해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작가 두 명이 예를 나와요. 이제 사라 안네 존슨이라는 작가는 작가분의 할머니가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가 어떤 정신과 의사분한테 제안을 받는데요, 치료? 근데 그게 알고 보니 CIA에서 당시 약간 세뇌 프로그램을 연습할 대상을 찾다가 그분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약간 미쳐버린 정신 상태를 표현한 게 이분이 어떤 집을 만들었는데 약간 불타는 집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불은 켜져 있고 의사가 있고 뭐 빨거벗은 할머니가 춤추고 있고 뭐 그런 걸 만들었고 토마스 도엘이라는 작가도 이제 미니어처 전문 작가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을 만들고 부서져 있는 집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깊게 파져 있는 땅 같은 것들을 미니어처로 구현화시켜요. 이제 우리는 그거에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우리 거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힘의 통제를 하는 세력이 되면서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상한 느낌.
맞아요.
왜냐면 나도 누군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미니어처가 그런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하는 게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가 처음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김고은 씨는 거기서 보면 그 미니어처가 나와요. 거기도.
아 그래?
근데 거기 살인 현장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게 왜 있는지 몰라 정확히. 그러니까
그 집 안에 그냥.
그냥 그 어떤 캐릭터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미니어처가 존재한다. 그래서 으스스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살해 현장 뭐 이런 걸 재현한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미니어처 가진 성격이 참 양가적인 게 그것도 재현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게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재현을 해서 내가 이걸 분명히 통제하면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동시에 말씀하시면 좀 뒤에서 뭔가 날 지켜보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 그게 힘의 논리니까.
아니면 동시에 내가 거기에 좀 더 몰입하게 된다.
그지 그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미니어처가 가지는 좀 되게
그게 특이한 이제 성격이다. 그게 힘의 논리니까 그죠.
그죠.
나를 지배할 수 있고 자연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의사 불가사의한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과학이랑도 많이 맞물리는 게 뭐 다중우주 이론 많잖아요. 다중우주 이론이 결국 가장 간단한 형태로 설명한 그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심지어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의 삶이 심지어는 여기는 미니어처고 우리는
그지 그지
그 누군가 우리를 그치, 그치. 조성하고 좀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건물 위에서 오 하면서 뭔가 거대한 거인 나타나면 뭔 기분일까?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덮치는 느낌.
그런 것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니어처가 확실히 가져다준 그런 으스스함, 섬뜩함이 존재하고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은 당연히 그런 게 존재.
그런 부분이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런 미니어처를 단순히 이제 모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 중요한데 좀 다른 맥락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에서도 이런 기법이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켜보는 어떤 관조하는 느낌이 될 수 있는 건데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이제 벌목꾼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마티스 알트만이 직접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이 1984년 오스트리아의 작가 토마스 베르나르트가 집필한 소설의 제목인데 이 소설은 이제 예술가, 작가, 문학의 인사들이 이제 저녁 파티를 위해 어디 음식점에 모여서 파티를 열면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는 건데.
네.
이제 주인공인 브레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위선적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예술계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혼자 약간 독백식으로 거의 관찰 독백식으로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 저녁 파티가 진행되면서 점점 긴장감 같은 게 고조가 돼요. 참여한 이제 사람들끼리 되게 분노하고 뭐 이제 적대적인 어떤 감정이 드러나고 뭐 이래서 막장을 치는 약간 그런 감성이 있는데 이 저녁 파티가 사실 궁극적으로 오스트리아 사회가 안고 있는 숨겨진 이게 문화적 정치적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 미니어처화 시킨 거네요. 그쵸, 이야기로.
그렇죠. 이야기로 미니어처화 시킨 거고 그다음에 영화로 치면 완벽한 타인. 뭐 대학살의 신도 사실 저는 이런 포맷을 따라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
어떤 그 갇힌 폐쇄된 좁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되게 감정이 있다는 건데.
저는 마티스 알트만 사실 이거 얘기하면서 이걸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걸리버 여행기야말로 좋은 예시가 아닐까? 소인국에도 가봤다가 내가 지배당할 수 있는 거인국에도 가봤다가
그죠.
그 이상의 힘, 괴상한 마법사의 힘을 부리는 라퓨타 뭐라도 가봤다가
맞아요.
말의 나라에도 갔다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자기를 던져짐으로써 약간 보는 시점인 거 새로운.
맞아. 그래서 영화 예시나 아니면 뭐 걸리버 여행도 그렇고 그 미니어처의 예시를 확실히 생각하면은 그건 같아요. 공간을 제한하는 데서 오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니어처도 모든 건데 다 공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방에 있다 쳐도 뭐 나가면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인형의 세계 아니면 영화의 세계에서는 나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이 세계가 전부인 것 같고 맞아. 동시에 이 세계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아폴로의 달 사건이야말로 지구의 미니어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뭔가 그 느낌 아시죠? 저희가 어쨌든 사실 중세시대 사람이었으면 두려워할 건 어쨌든 신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알잖아요. 지구라는 사회에 살고 있는 미세먼지 같은 존재라고 막 인간이 그런 이야기들 막 우주의 크기 보면 댓글 많이 날리잖아요.
맞아,
맞아. 이제 우리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미니어처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럼 지구에 운석 떨어지면 우리 끝이네?
과학의 기술도 확실히 과학의 발전도 확실히 그게 있죠.
그런 거 이제 세계화도 있고 그죠?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맥락을 좀 음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실제로 마티스 알트만의 음악에도 나름 관심이 있더라고.
맞아.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내가 DJ를 할 정도로 뭐 음악을 막 디깅하고 잘 하진 않는데 그래도 내가 작업실에서 앵간하면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들으려고 하는 편이다. 그래서 무작이라는 것을 언급해가지고 제가 무작이 뭘까 하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무작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MUZAK 무작 무작인 거죠. 근데 무작이 20세기 초에 개발된 배경음악 브랜드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제 공공장소 같은 데서 이제 산만하지 않게 나오는 그런 음악도 있잖아요. 좀 클래식 같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이제 배경 같은 건데
그치.
그런 걸 이제 원래 만든 브랜드의 이름이 무작인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류의 음악을 엘리베이터 음악이라고 부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무작이라는 브랜드가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무작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제 브랜드만을 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런 류의 음악을 좀 지향하는 일종의
재밌네, 이것도.
그게 됐다고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음악이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공간에 종속적이거든요.
그치, 그치.
그다음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공간을 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끼게 해준다기보다는 좀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조하게 만들어주는 미니어처의 성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생각했던 게 플레이리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마티스 알트만도 플레이리스트로 무엇인가 좀 한 적이 있었죠.
맞아, 인터뷰 같은 거 얘기했었어요.
그죠,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죠.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해서 작업한 게 있어요.
맞아 그걸 뭐 일부러 틀었다라고 했었나. 그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 최근에 플레이리스트에 관련된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김호경 씨가 집필하신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가 지금 뭐 책을 가지고 읽지 않아서 되게 정확히 따오지 못했는데, 책이 약간 이제 플레이리스트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자주 듣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뭐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느냐, 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이런 거 인터뷰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플레이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음악을 대하는 방식을 좀 바꿔놨다고 말하는데, 음악 작품보다 음악을 듣는 나 아니 혹은 감상자로의 청취의 중심이 되게 옮겨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는 서태지의 이 노래가 좋아 라는 노래, 아니면 난 뭐 누구의 이 노래가 좋아, 누구의 이 노래가 좋아,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작품의 역할이 되게 컸다는 거죠. 사실 옛날엔 그렇잖아요.
그치.
아니면 가장 그래봤자 앨범에 다니잖아 그거는. 나는 이 사람의 앨범이 좋아. 근데 플레이리스트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취자 그 자체예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지도 않고 음악이 누구 건지도 중요하지 않고 이 플레이리스트가 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 그다음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무엇인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플레이리스트 자체도 주체적인 공간도 아니고, 그렇지만 주체가 소외된 공간도 아니거든요. 맞네. 그러니까 미니어처라든지 아니면 마티스 알트만 이런 예시를 좀 엮어서 생각했을 때 플레이리스트라는 음악이 주는 공간감이라는 감상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웃긴 게 그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같은 데서 쳐보면은 들어가잖아요. 뭐 약간 첫사랑에 관한 플레이리스트야. 그럼 그 안에 그 달린 댓글들이 그 실제로 이게 김호경 씨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댓글 문화가 되게 특이하다. 근데 거기 가면은 그 누구도 내 자신이 어떤 균질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듣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첫사랑에 대한 거면 난 내 첫사랑을 떠올려. 내 첫사랑 이랬죠. 눈물 난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러지. 댓글 써. 누구누구 잘 지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다 각자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 플레이리스트한 공간에 존재하는데,
어떤 네트워크네요 플레이리스트가. 그쵸?
근데 웃긴 거는 괴는 다 비슷하다는 거.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주체성이 대단히 발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 균질화돼 있는 어떤
감정. 재밌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DJ 활동과도 좀 유사한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DJ 좋아하잖아요.
그죠.
DJ라는 행위 혹은 DJ 세트가 이 현대인들에게 좀 각광받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아까 플레이리스트랑 비슷한 예시로 어떤 권위성이 존재하지 않고 DJ 세트. 왜냐면 DJ들은 뭐 자기 노래 만들지 않잖아. 뭐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뭐 DJ가 그렇게 권위적인 존재도 아니잖아 거기서. 너는 내 세트를 들어. 그냥 보통 보면 다 자유롭게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나 이런 노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고 춤을 추고 자신만 워머트를 즐기지만 또 그 안에서도 플레이리스트랑 비슷하게 균질화된 게 좀 있는 거고. 그래서 플레이리스트 DJ라는 세트는 사실은 어떤 작품이라는 개별적인 단위, 한마디로 이자벨 그로가 설명한 것처럼 유사 주체 퀘이즈 서브젝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사 공간으로서 존재한다고 봐야 맞다. 그리고 이 유사 공간의 특징은 이제 마티스 알트만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상한 그 중간에 있어.
그지.
미니어처도 현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현인 것 같기도 하고 환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플레이리스트적인 관점에서는 내 주체성을 위한 공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는 거죠 사실 그게. 제가 그래서 전편에 마지막에 뉴진스 얘기를 잠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뉴진스랑 이제 그 뉴진스의 곡을 만드는 이호공 씨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호공 씨의 뽕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공 씨의 뽕은 이호공이 드러나는 곡이 아니에요. 이호공 씨의 뽕은 그 과거의 무엇과 그 옛날에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가는 그 과거의 그 노스텔지악한 공간성이
뽕 네트워크.
뽕 네트워크, 뽕 공간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갔어요 내가.
그치.
알게 모르게 느끼는 그 옛날에 대한 향치도 있고.
그다음 그것이 이제 각자 개인은 또 다르고.
그건 또 마티스 알트만과 비슷하게.
그치, 그치.
과거와 현재 제스처를 동시에 가져간다.
그러네요. 음악적으로. 재밌네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점은 이제 공간성을 건드리는 거는 주체를 건드리는 아니면 주체를 발현시키는 듯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요소일 수 있다.
근데 재밌는 게 저도 이제 마티스 알트만 작업을 이렇게 제가 카탈로그를 샀잖아요. 이게 보다가 분명히 뭔가 서브컬처스러운 게 너무 쎄. 근데 제가 느꼈던 게 이거는 이건 100% 베를린이다.
그러니까
베를린 감성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베를린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찾아봤던 게 저도 오펜시 한번 참여해본 적 있나요? 레이브 파티?
뭐 참여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뭐하는 파티?
이게 참 애매한데 클럽이나 어떤 공간 안에서 음악을 트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무작위적인 랜덤 공간에서 갑자기 사람들 모습 놓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미국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레이브 파티 전설적인 영상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모 그 이모 있잖아요. 약간 그 이모족, 펑크족.
예.
그런 약간 오타쿠야 근데 느낌이. 에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춘 춤이 있는데 그 전설적인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아,
예.
아무튼 이게 뭐냐면 레이브 파티가 이제 80년대 말에서 이제 90년대까지 부흥했던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비자 갔던 DJ 세 명이 영국에서 그걸 수입해 와서 이렇게 했던 문화인데 이제 거의 EDM 기반으로 이제 테크노를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그 레이브 문화가 성장해서 지금 독일의 전설적인 클럽판이잖아요. 베르크하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가보신 분 있으시면 저희 궁금해하니까 궁금해. 좀 메일 좀
보시죠. 사진도 안 되고. 근데 이 EDM이랑 이 테크노 같은 장르들이 트는 이제 레이브 문화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지금의 레이브 문화는 어느 정도 상업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형 EDM 페스티벌이라든가 어떤
그죠.
대형 그 이건 페스티벌도 있고 클럽도 이제 어느 정도 상업화가 돼서 어떤 상징적인 요소로 나왔어요. 근데 이 레이브의 진짜 재밌는 점은 90년대에 있던 이제 일리가 레이브거든요. 불법 레이브가.
불법 레이브.
이게 어떤 식이냐면 그 자기들끼리 일단 그 전단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전단지를 만드는 홍보인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없어요. 내가 홍보하는 사람이면서 내가 거기 참여해서 춤추는 레이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필드 하면 내가 DJ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인 공간이에요. 나의 오. 개개인이. 그리고 레이브
패션,
레이브 패션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브 패션이 뭐냐면 약간 그것도 특징이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캔디라고 해서 어떤 야근에서 약간 젖꼭지에 꽂기도 하거나 젖꼭지를 물고 있는 게 90년대 특징이더라고요.
젖꼭지 물고 있어요?
응,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뭐 약이 있다는 식으로 있더라고. MDMA 같은 거.
젖꼭지?
그거 애기들.
아, 애기들하는 거지. 난 뭐 예. 자기 젖꼭지 잘라서.
아니.
아무튼.
그리고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모양의 팔찌라던가 아니면 형광색 봉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뭐 그런 행위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모였을 때 대부분 하는 장소가 뭔가 도시 한가운데라기보다는
굴다리.
경찰의 그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뭐 진짜 굴다리라던가 경납고라던가 아니면 대초원이라던가
싱하영도 사실 레이버 아니었을까요?
싱하영 그냥 완전
레이버 굴다리 튀어 오라는 게 빨리 레이버 하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던 게 이제 2000년에 올라온 한국 기사를 봤어요. 레이브에 관해. 그 당시로 지금 한국 최저 힙스터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레이브를 통해서 극한의 소외, 소외아가 나의 소외아를 치료해 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엄청 나의 스타일에 개성적으로 꾸미고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레이브에서 테크노 음악이 또 일정 비트야.
그렇죠.
거기서 미치게 춤을 춰요. 근데 나는 남이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같은 EDM이라는 이 트랜스 장르라는 그 주술적 형태에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그리고 그렇죠, 추는 그렇죠. 거야. 근데 이게 되게 기괴한 게 나 한 명 한 명은 내 개인의 패션과 무언가가 있지만 이거 플레이리스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어쨌든 그 DJ들이 놓은 그 틀리스 같은 어떤 구조에 섞인 인간으로 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일어나는 장소가 불법 전거의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마티스 알트만 작업의 특징이랑도 비슷하거든요. 트랜스적인 혹은 어떤 레이버적인 캐릭터들이 이렇게 막 우당탕탕 배치가 된 상태에서 어떤 불법 정거하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건축물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은 이 공간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확실히 이걸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레이브도 재밌는 게 그냥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특정 장소란 게 이미 뭐 합의된 어떤 클럽 안에서만 한다기보다는 이게 갑자기 어디서 발생하듯이 이게 한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정치적이면서 재밌는 게 이탈리아 멜라니 총리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11월인가에 법안을 제출했대요. 50명 이상 집회 금지. 이게 약간 어떤 레이브 파티를 습격하고 나서부터 뭐 나온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브가 항상 정치적인 권력의 중심이랑 다퉜던 게 뭔가 레이브 파티가 열리면 항상 언론 쪽에서 기사를 낸대요. 호도를 하는 거예요. 얘네 MDMA하고 약하고 얘네 음탕한 성행위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레이브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던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대요. 여기서 음지적 성문화와 음지적 약물 문화가 발생된다. 이걸 금지시켜야 된다.
요즘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요즘에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어떤 불법 점거에 대한 아지트적인 형 그 상태를 계속 이제 정부나 권력이 가서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정말 약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건지
전자겠죠.
그죠.
왜냐면은 저 옛날 아담 린더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옛날에 그 퍼포먼스 얘기하면서 퍼포먼스나 이런 거 못 하겠잖아요.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왜냐면 그 퍼포먼스
표현이 될 수 있어.
그 집단이 모일 때 여러 가지 행위에서 오는 그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레이브도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네임오프가 아까 오펜 씨가 전 시간에 말했던 그 유사 공간 있잖아요.
그죠.
유사 주체 공간?
유사 주체 공간?
거기서의 레이브 자체를 표현했다면, 왜냐면 우리가 거기서 체험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체험했지.
근데 마티스 알트만은 거기서 한 발짝 뛰어놀아서 아 이게 레이브적인 공간의 상품화가 돼버린 거야. 아니면 이게 지금 레이브의 혼란한 상태야. 이게 레이브지라고 이렇게 결의를 두는 느낌?
그리고
이것조차도 이제 감시받고 있어라는 상태를 보여준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확실히 그 유사 주체적 공간이랑 있다 쳤을 때 난네임프가 거의 다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어, 그거에 이제 레이브화의 끝으로 다 찍고
그런 형식의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마티스 알트만은 그걸 다시 아까 말했던 거죠, 유사 공간 형식으로 어떤 미니어처화 시켜서.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그 미니어처화 결론적으로 플레이리스트화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정성이 없는 게 없거든. 모든 플레이리스트는 진정성이 있지. 근데 마티스 알트만이나 요즘 문화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뭐 힙스터 무리에 속해 있다. 뭐 내가 오타쿠 무리에 속해 있다. 내가 뭐 산악 동호회에 속해 있다. 내가 개그맨에 속해 있다. 진정성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무엇도 사실 진정한 다양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마티스 알트만이. 근데 마티스 알트만이 그 역설을 지적하는 거.
왜냐면 결국 그 제가 요새 인스타 제 거에 뜬다고 했잖아. 그 베를린 레이브 스타일이면서죠. How can you do like 뭐 베를린 레이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뭐 레이브라는 것이 어떤 반항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레이브가 옛날에 그런 이 그 유사 주체적 공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맞아요. 실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레이브 플레이리스트가 생기고,
맞아.
레이브 콘서트가 그건, 생기고,
그건 맞아도 이제 다
레이브 틱톡이 거. 생기고,
맞아.
뭐 레이브 유튜브 쇼츠가 생기는 마당에. 모든 것은 다시금 상품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모든 공간들.
진짜 아지트스러운 레이브가 과연 어느 정도 있겠죠. 아직도 아주.
아직까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핵심적인 것들 많이 빠져. 심지어 베르카인에서 어떻게 옷 입고 가는지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맞아. 그래서 이제 마티스 알트만의 작업에 공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마티스 알트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